9장 야곱의 본성과 그가 받은 징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닷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이삭의 역사와 야곱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삭의 역사는 평안하고 무사하며 야곱의 역사는 어려움과 사건이 많습니다. 이삭의 노정은 평탄하고 야곱의 노정은 험악합니다. 이삭이 당한 환경은 순조로운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대를 당했을지라도 수월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당한 환경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역사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세 방면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 방면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어떤 사람은 야곱 같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삭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삭인 동시에 야곱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만 누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성하며 승리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다른 한 면에서 우리에게 천연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아들로 말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받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징계의 면도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아들로 받아들여짐을 말하고 야곱은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면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삭같이 만족스럽게 순조로우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이삭의 것이 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도록 하시고 성령이 우리 몸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야곱의 역사를 읽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보지 않고 육체를 모른다면 우리는 높은 위치에 서서 야곱을 심판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않고 정죄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읽을 때 매우 흥미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야곱의 역사를 읽을 때에는 별 흥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약간 하나님의 빛 비춤을 얻고 천연적인 생명과 육체의 능력이 타락한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야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야곱은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야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만년의 역사를 읽어보면 애굽에서의 17년이 그에게 가장 풍성한 기간이었음을 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가 한 말과 행한 일과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을 볼 때 고개 숙여 하나님이여 야곱 같은 사람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니 이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야곱의 역사를 끝까지 읽어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실로 당신의 은혜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을 당신께 쓰임받는 당신의 유용한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일하셨는지 보기로 합시다. 그분의 일은 바로 그를 징계하고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함으로써 그를 부드럽게 하고 성령의 조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형상을 이루도록 하며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징계와 성령의 조성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의 징계와 성령의 조성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입니다. 즉, 성령의 징계 안에서 조성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조각하심 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조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처리를 받은 후 야곱은 자연히 평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평안의 열매는 징계 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 중에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질 때 그는 자연히 평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나타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조각하여 그를 부드럽게 하시는가를 보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의 안에 조성하여 그의 성품이 되게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인도의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의 역사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즉 야곱의 본성은 그의 출생부터 괴술로 아버지의 축복을 강탈한 것까지로서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 단락, 즉 야곱이 징계받음은 그가 집을 떠날 때부터 바딴 아람까지로서 그가 받은 시험과 징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 즉 야곱이 천연적인 생명에서 벗어남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고 바딴 아람을 떠나서 브니엘, 세겜을 거쳐 베델을 거치고 헤브론에 거할 때까지입니다. 이 단락의 기간은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만져진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단락, 즉 야곱의 성숙은 야곱의 노년기로서 요셉이 팔릴 때부터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야곱의 본성. 이제 우리는 먼저 야곱의 첫 단락의 역사를 보기로 합시다. 야곱의 천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며 그의 본성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큰 자가 되려고 다툼. 야곱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것이 야곱이요, 야곱의 천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과 이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만 누렸고 승계받았을 뿐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간사한 자요, 계획하고 총명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줄 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총명과 재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이끌렸습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를 알려주고, 야곱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조각하심을 받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한 일이 틀렸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틀렸다는 것과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날이 차기도 전에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약함은 모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브가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 일을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해산하자 과연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난 자는 에서이고 나중 난 자는 에서의 동생인데 그가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큰 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에서가 한 발 늦게 나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에서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안목에서 볼 때 에서는 착실한 사람이고 그 형을 속인 야곱 같은 사람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이런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방면에서 야곱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을 그분의 그릇으로 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단계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그분이 선택하셨고 시작하셨는데 절반만 하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을 택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는 것을 배우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면 그분은 당신을 완전한 단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적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나 같은 사람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형제자매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당신이 다룸받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룰 수 있다면 당신도 능히 다룰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는 단계로 당신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타쪽으로 장자의 명분을 바꿈. 어느 나라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였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말하자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에서는 너무 곤비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 일은 야곱의 성품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나타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간사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것은 부당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것을 자기 힘으로 탈취한 것입니다.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탈취함. 야곱은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속일 것을 상의했습니다. 본래 아버지는 에서에게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하에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여 에서의 옷을 입고 양으로 만든 별미를 가져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일은 다시 한번 야곱의 성품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를 나타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이 에서에게 주어졌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에 부딪히지 않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야곱의 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케 했으므로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육체적인 방법으로 온전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고 그 보좌가 서도록 사람의 손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모태 안에서부터 크고자 한 사람입니다. 유년 때 그의 형을 속이고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그의 아비를 속였습니다. 이 일들은 야곱이 천연적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정말 총명하고 간사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성이자 천연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징계.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속이는 방법으로 축복을 얻은 후에 다시 집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으므로 할 수 없이 도피하듯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남.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로 축복을 얻은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육체적인 행동을 취한 결과는 징계받는 것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능력 있으며 수완과 방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특별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야곱이 축복을 얻도록 하신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를 징계하셨고 그가 징계로 인하여 축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아비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부모를 떠나 외롭게 바딴 아람으로 향했습니다. 베델에서 노숙함.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그는 광야에서 노숙하고 돌로 베개하였습니다. 그의 징계받는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들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야곱이 간사하고 괴술이 많을 때요. 육체의 생명과 혈기의 생명, 천연적인 생명이 아직 처리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분의 손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그릇이 되도록 그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야곱같이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 후에 문제를 야기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확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용성도 우리의 강한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영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얘야, 생각해보아라. 요즘 집에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라면 야곱을 한바탕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아시고 그가 총명하고 교활하고 괴술이 많은 사람이며 그의 능력이 남보다 크고 성격이 남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책망과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분의 손에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 안에서 야곱을 이쪽에서 한번 자르시고 다른 쪽에서 다시 한번 자르셨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조각하고 다른 쪽에서도 한번 조각하셨습니다. 만일 1년으로 안 되면 2년으로 이루고 10년으로 안 되면 20년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실 때 야곱은 이미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나 이삭에게 준 약속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얻지 못한 것을 야곱은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이 약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면 나도 너를 백성으로 삼으리라. 만일 내가 내 조건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의 약속한 것을 얻으리라. 조건 없는 이 약속은 야곱이 성실하든 교활하든 하나님은 그를 다루실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실 날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중에 포기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다면 기필코 그분의 약속을 당신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는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하늘의 문인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베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보기에 확실히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육체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집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권위가 있고 사역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안배와 하나님의 영광도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육체가 처리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은 두려운 곳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은 그 돌을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응답이요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하나님께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만일 함께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만일 지키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인식입니다. 또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그가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관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본 것은 음식과 의복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이 한마디에서 야곱이 받은 징계를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그는 집안에서 귀여운 아이였으나 징계를 받음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밤이 첫 번째 노숙이었고 돌로 베개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음식이 어디서 오고 입을 옷이 어디서 올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가 관심하는 것은 음식과 의복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복과 음식 문제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얻을 때 오히려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게 되며 아버지 집도 없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대하시면 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초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10분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장사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장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어 그를 지키며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할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야곱이 하나님을 철저히 알지는 못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그를 처음으로 다루셨으며 20년이 지난 후에 징계를 받음으로써 그는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받은 징계.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물 곁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길 도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벌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습니다. 이제 동방에 이르러 자기 친척을 만났는데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울음은 길 도중에서 그가 거친 상황과 장래에 당할 상황을 예측함을 말해줍니다. 계략이 있고 계획이 많은 사람은 별로 울지 않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을 때에야 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이른 후 외삼촌 라반은 그에게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라 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와 한 달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의 손님이 된 후에 그의 외삼촌은 아주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이 말에서 라반의 머리도 장사하는 머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을 다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라반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을 만나고 인색한 사람이 인색한 사람을 만나며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남의 유익을 탈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유익을 탈취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많은 면에서 연단되고 처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만난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야곱을 라반 같은 사람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이 말은 겉에서 듣기에는 좋은 말이나 사실 라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공으로 내 밥을 먹을 수는 없다. 내게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내게 돈을 좀 주겠다. 라반은 좋은 말로 그의 의사를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전에 야곱은 집에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품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징계입니다. 그가 라반을 섬기면서 얻고자 하는 보수는 라헬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인하여 라반을 7년 동안 섬겼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레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남을 속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헬을 인하여 라반을 7년 동안 또 섬겼습니다. 24년 동안 그는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20년 동안 섬겼으나 외삼촌은 그를 속여 10번씩이나 그의 품삯을 변경하였습니다. 본래 일을 마치면 얼마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일을 마치고 나서는 안 된다며 삯을 바꾸었습니다. 라반은 평균 2년에 한 번씩 도합 10번이나 그의 삯을 변혁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참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아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가 하나님의 집을 알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와 똑같이 계략이 있고 총명하며 수단이 있는 라반의 집에 두어 야곱을 처리받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변화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여전히 태어난 양들 중 단점이 있는 양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는 방법을 궁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옛 야곱이었고 라반까지도 그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야곱에게는 그래도 라반을 이길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어느 목적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의 징계로 그의 강한 부분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야곱을 처리하셨습니다. 계속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손해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사 징계받게 하셨고 또 한 면에서 그의 육체는 여전하고 그의 교활함과 괴술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일하사 그가 순조롭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징계의 날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라반의 손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루 일찍 떠나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이 옳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입니다. 환경의 모든 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환경의 모든 안배는 우리의 천연적인 것 중에서 특별히 강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20년을 사용하여 우리를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배워야 할 공과를 배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시험과 징계를 받지만 진보가 없고 그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인해 약해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계획과 괴술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련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무겁게 누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십니다. 본래 야곱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노년에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청약해 준 것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발적인 환경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한 모든 환경은 다 성령이 안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을 당시에는 좋게 느끼지 않고 즐겁게 느끼지 않겠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후에 우리는 그 당한 환경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